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던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발레리 쉐르헨 우크라이나 남부군 대변인은 13일 미국이 8억 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집속탄을 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이들 무기가 도착했다고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관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중목적 향상 재래탄, 이른바 집속탄의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쉐르헨 대변인은 미국의 집속탄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위를 더욱 꺾고 전황을 우크라이나군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르헨 대변인은 집속탄은 법적인 틀 안에서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영토 탈환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의 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병력이 집중된 곳에 사용하는 것 외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최소 수십 발의 소형 자탄을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제외한 111개 나라가 집속탄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자국 주재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폴란드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서부 도시 스몰렌스크 소재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면서 폴란드 내에 만연한 통제 불가능한 반러시아 정서는 우리 쪽으로부터 어떠한 선의의 행동 표현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대한 침공 시 10만 명 규모의 나토 병력을 폴란드에 투입하는 계획이 나토에 의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계속해온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우리 영사관 사무실들을 폐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몰렌스크 소재 폴란드 영사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침공했던 소련이 전쟁포로였던 군 장교 등 폴란드인 2만 2천여 명을 처형한 카틴 학살 희생자들의 묘지를 관리해왔습니다. 인도가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14일 밝혔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소재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발사 약 16분 뒤 로켓이 탐사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다음 달 중 달 착륙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찬드라얀 3호는 인도의 우주를 향한 긴 여정의 새로운 장이라면서 과학자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08년 찬드라얀 1호를 달에 보내 표면 탐사 뒤 의도적으로 달 표면에 추락시켰었으며 2020년 발사된 찬드라얀 2호는 착륙 과정에서 달 표면과 충돌하면서 탐사선과 차량이 파괴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할 경우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며 찬드라얀 3호는 물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달 남극에 착륙하는 첫 번째 탐사선이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은 다음 달 23일로 예상된다고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반란을 시도했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법적 실체를 부정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을 인용한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민간 군사기업 관련법이 없다면서 따라서 바그너 그룹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프리고진 씨의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먹을 것을 조심할 것이며 내 메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나라들이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대응에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대화 복귀라고 미 백악관이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며 특히 김정은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에 110만 명이 추가로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모레까지 계속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대응에 진전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프리 드루렌티스 대사는 13일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launches are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have raised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드루렌티스 대사는 이날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ICBM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동북아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 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물론 북한도 2017년 12월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드루렌티스 대사는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prevented this council from speaking with one voice.
또한 북한은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루렌티스 대사는 2017년 안보리에 단합된 힘으로 북한은 5년 동안 또 다른 ICBM 발사를 하지 못했다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북한의 안보리 회의 직접 참여가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e DPRK's direct participation today demonstrates that it is ready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이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2017년처럼 안보리가 단합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인 핵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드로렌티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시노 미츠코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의 사정거리가 사실상 전 세계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 estimated capable range of the missile could exceed 15,000 km.
비행 궤적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화성 18형의 예상 사거리는 15,000km 이상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 아프리카 전역, 심지어 남미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안보리가 결의 위반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가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진지하고 강력한 기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이사국들도 이날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진 중국 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전략무기를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DPRK-related draft resolution jointly sponsored by China and Russia.
장진 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이 긴장을 고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litary exercise involving nuclear assault under the very dangerous and unrealistic aim.
김성 북한 대사는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는 적대 세력들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스럽게 수호하기 위한 자의적 권리의 정정당당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 워싱턴 선언,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언급하면서 핵공격을 수반하는 한미군사훈련과 주권국가의 정권 종식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재앙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발언한 한국의 황중국 대사는 북한이 심지어 주변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9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13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황중국 대사는 이어 작년 초부터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13발을 포함해 9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매주 1회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단합된 규탄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이 잘못된 정책과 행동을 제고하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한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만 확인한 채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회의 종료 이후 장외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미국 등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하며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집단적인 신호를 북한을 비롯한 모든 확산 세력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북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한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도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놓고 13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는 미안이를 비롯한 서방과 북중러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으로 중국의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는 상황 속에서는 북한은 중국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장차 더 활용해야 될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이 중국의 주요 어젠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핵 문제를 두고 중국식의 전략적 명확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과 전략 핵 잠수함 SSBN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 고도화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중국과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왔는데 중국이 만일에 선을 넘는 압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양국 관계 파탄을 선언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맹을 상실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끝나더라도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미러 갈등이 불가피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기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화성 18형 발사는 미 본토 타격 능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보여준 중대 도발이지만 미국은 별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국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무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강력한 대응이나 뭐 그런 반응들을 노골적으로 보이면 그게 사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로우키로 접근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동시에 또 한계도 있는 거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이걸 막을 방법이 뾰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견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을 압박하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당장 협상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과연 김정은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한 편만 들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협력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호민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무력화가 지속되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를 더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각종 무기실험과 훈련을 내세운 무력 도발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 북한 정권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엔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강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 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예술과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 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내 위장회사 등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대화 복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e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burgeon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with each test, whether it succeeds or fails, they learn.
커비 조정관이 13일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사일 기술에 대해 배우고 개선을 도모한다며 그것은 도전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 없는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인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십의 힘을 계속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3국 및 양자 간 협력을 개선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영내에서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revitalize, reinvigorate, restore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을 또한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자원을 한반도 안팎에 투입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다만 누구도 이 같은 조치가 충돌로 번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has also devoted additional resources there in and around the peninsula to improve our ability to collect.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 북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줄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날 VOA에 백악관이 김정은에게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호전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까지 북한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김씨 정권에 대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고 불량한 김씨 정권을 힘의 우위에서 다룰 것을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맥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4시 현재까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사이버 제재를 가하는 등 최근 들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0일 민간단체 후보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권한과 제재를 활용해 북한 불법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used our cryptocurrency tracing abilities and our seizure authorities to prevent over 100.
올슨 차관보는 우리는 암호화폐 추적 역량과 압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형 고체연료 ICBM 기술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진 않았다며 최소 한두 차례 더 실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진화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지난 4월에 화성 18형 첫 시험 발사 때보다 훨씬 높은 정점 고도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an evolutionary step. I mean that's how you make progress in
통상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의 추진력이 더 강해 고체 연료 미사일보다 고도와 사거리가 더 많이 나오지만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정점 고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더 발전된 기술의 대형 고체연료 미사일로 고난도의 궤도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이번 화성 18형 ICBM 발사를 통해 최대 출력으로 실험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 미사일이 예상 가능한 최대 사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6,000km가 넘는 최고 고도를 달성한 것은 몇 달 새 극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차 실험 당시 실패를 우려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고도를 낮췄기 때문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 might be something to do with just not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4월 첫 발사 당시에는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줄인 뒤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 발사에서는 시간 지연 없이 미사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단 로켓을 점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다른 상업 우주선 발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단분리는 매우 쉽게 잘못될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첫 실험에선 실패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실험에서 최대 출력을 통해 목표한 정점 고도를 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진전이 화성 18형의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거나 조기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에 대해 확신을 갖기에 두 번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설계가 끔찍하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견고하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실전 배치 전에 최소 한 번은 더 실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13일 북한이 전날 쏘아 올린 화성 18형에 대해 최대 정점 고도 6,648km까지 상승해 거리 1,000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차 실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3단 로켓인 화성 18형의 1단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됐고 2, 3단부는 고각으로 발사됐으며 최대 출력을 통해 1차 발사 때 3,000km 이하였던 정점 고도가 이번에는 2배 이상 높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8형은 특히 고체 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의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부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발사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 역량 확인을 위한 수순 정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fact that it's solid propellant is certainly significant in terms of showing their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의 경우 특히 이동하며 운용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적의 사전 탐지와 방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적으로 두세 번의 미사일 실험 후에 실전 배치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곧바로 실전 배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정도 더 시험을 거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화성 18형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체연료 ICBM의 역량 진전과 실전 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지만 액체연료 기반 ICBM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I fully expect the North Koreans to continue to deploy liquid propellant ICBMs, you know, along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높은 연료 효율을 갖추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액체연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이론적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점진적으로 이론적 가설을 실제적 가능성으로 바꾸고 있는 점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보다 더 크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is a major challenge.
마사오 달그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은 실제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는 것이든 억지력 차원이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 의도든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이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미한 양국 간 양자 및 다자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핵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이 실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 요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were to straighten out the trajectory, sort of flying that high.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ICBM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 정권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국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7월 1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구성된 G7 외교장관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대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발사는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행위도 자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획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일본, 미국,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하며 일치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도 이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이번 행동에 대해 깊이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당사자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세안 주도 협의체 활용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을 낸 아세안 국가는 올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불참한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캐나다는 외무부 사회안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일본과 유럽연합 정상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열린 공동회견에서 EU와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어제와 같은 무모한 미사일 실험은 영내와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EU and Japan are also working together to bolste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EU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전날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안보리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완전히 존중해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과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본 등 다른 주요 당사국들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1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유엔 보고서가 새롭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조사 때보단 110만 명이 증가했는데 국제사회에선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은 12일 발표한 연례 2023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가 해마다 공동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83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서 22년 사이엔 11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의 전체의 34.3%에서 45.5%로 1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현재 북한 주민의 약 절반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의 악몽에서 막 벗어나던 2000년대 초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보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보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1,0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였는데 1년 사이에 11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거의 40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 등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자들에게 이는 서방보다 생산 비용에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 미화로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모든 북한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도 지난해 12월 16일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63발의 탄도미사일 비용을 최대 5억 3천만 달러로 추산했었습니다. 이 단체 이상민 북한 군사연구실장입니다.
나온 걸 다 합했을 때 총 3.4억에서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월 환율을 좀 적용해봤는데 한 4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 가까이의 비용이 소요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최대 3천만 달러로 계산한 것을 적용하면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8발, 지난 11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발사한 4발을 더하면 ICBM 12발에 최대 3억 6천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김정은은 영향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Kim Jong-un has chosen ammunition instead of nutrition. Missiles over humankind.
또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 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핵무력을 인민과 조국을 위한 정의의 핵보검이자 민족사적 공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기구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5살 미만 북한 유아들의 발육 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기준 5살 미만 발육부진 비율은 25.5%였지만 2022년엔 16.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과체중 비율은 1.6%에서 2.8%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그러나 자료 출처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 실향민의 아들인 한국계 미국인 유진조 씨가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2023 올해 뛰어난 미국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기아 해소 관련 비정부기구 Bread for the World 대표인 조 씨는 지난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안과 정책에 기아 해소 관련 내용이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부모도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굶주림에 고통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모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아직도 한반도에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유진조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조 대표님, 미국 시민 이민국으로부터 뛰어난 미국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민자로서 이런 인정을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It was humbling, a surprise, and a true honor. And as I shared during my remarks when I received the award at the White House,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고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수상 소감에서 밝혔듯이 이 상은 저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의 용기와 고난, 자신과 세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을 떠올립니다. 백악관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과 정신, 온 몸은 그저 순전한 감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제 52세인데요. 저도 세 명의 장성한 자녀가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과 공동체가 제게 준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셨는데요. 가족 배경은 조 대표님의 평생의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북한 실향민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요.
Yeah, that's a great question. You know, when I was growing up here in the United States, I immigrated when I was 6 years old. So it's been a while.
저는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처음 이민을 왔을 때는 변화도 너무 많고 여유나 에너지가 없었죠. 솔직히 10대 때는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님, 그들이 인생에서 겪은 감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 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조상,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배고픔과 가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양이라는 대도시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한반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은 배고픔과 가난은 엄청나게 슬프지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는 제 신앙과 함께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제 삶에 동기를 주는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땅에서 풀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더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6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브래드 포드 월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이들이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돕도록 말이죠.
조 대표님, 시민 이민국은 조 대표님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아 퇴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는데요. 기아 퇴치 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찬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Well, I've been in this role at Bread for the World now for about 3 years. And you know what's most impactful and meaningful?
저는 브래드 포드 월드 대표를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50년 만에 최악의 세계적인 기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분쟁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50년의 역사를 가진 저명한 단체인 브래드 포드 월드를 이끌며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과 협력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브래드 포드 월드는 의회와 협력해 기아 퇴치를 위한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아를 돕기 위한 활동을 고려하고 있나요?
Yeah, it's a great question. Obviously, as you noted earlier in our interview, because of my personal lineage and roots,
그것은 앞서 기자가 언급했듯이 제 혈통과 뿌리 때문에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브래드 포드 월드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전반적인 위기 상황과 상황이 심각한 핫스팟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다룹니다. 우리는 전략과 법안, 옹호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향식으로 활동해 개인과 기관들이 기아 퇴치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조 대표님, 귀화 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서만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장, 펩시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인드라 누이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죠. 앞으로 미국 사회에 더 기여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Yeah, it's a true honor. To be recognized with such names as you've listed and so many others.
언급하신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함께 선정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장성에서 집을 떠나고 직업을 가진 자녀들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아직 가까이 살고 계신 부모님께 그들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장모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물론 브래드 포드 월드의 대표로서의 헌신도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 900만 명의 어린이, 3,400만 명의 국민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8억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4,500만 명은 체력 저하라는 기아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한반도에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비를 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경주를 완주하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는 한인 의원들도 여러 명 있고 각계의 한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재미 한인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the question that I would ask is what do we not have rather than what we have, what we do not have. We don't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될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한인 이민자들을 되돌아보면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움직인 원동력은 아이들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8살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저도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이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밥 먹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대화 중이던 한밤중이던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상황에서 자랐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밥 먹었어라는 질문이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미국 전역의 국민들에게 확장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세상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이곳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성공한 한인들에 대한 저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민 이민국이 선정하는 올해 뛰어난 미국인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유진조 씨의 삶과 활동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한반도에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모레까지 계속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5에서 20mm 정도로 오늘보다는 강수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남포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1도, 최고 29도. 신의주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강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0도, 최고 30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비,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7도. 강원도 원산은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 청주는 오전에 흐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3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 오후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또 먼 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4일 자국 주재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폴란드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서부 도시 스몰렌스크 소재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면서 폴란드 내에 만연한 통제 불가능한 반러시아 정서는 우리 쪽으로부터 어떠한 선의의 행동 표현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대한 침공 시 10만 명 규모의 나토 병력을 폴란드에 투입하는 계획이 나토에 의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계속해온 주요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우리 영사관 사무실들을 폐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몰렌스크 소재 폴란드 영사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침공한 소련이 전쟁 포로였던 군 장교 등 폴란드인 2만 2천여 명을 처형한 카틴 학살 희생자들의 묘지를 관리해왔습니다. 인도가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14일 밝혔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소재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LVM-3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ISRO는 발사 약 16분 뒤 로켓이 탐사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다음 달 중 달 착륙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찬드라얀 3호는 인도의 우주를 향한 긴 여정의 새로운 장이라면서 과학자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08년 찬드라얀 1호를 달에 보내 표면 탐사 뒤 의도적으로 달 표면에 이를 추락시켰었으며 2020년 발사된 찬드라얀 2호는 착륙 과정에서 달 표면과 충돌하면서 탐사선과 탐사용 차량이 파괴됐었습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할 경우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며 찬드라얀 3호는 물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달 남극에 착륙하는 첫 번째 탐사선이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은 다음 달 23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어제 미얀마에서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 사태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습과 폭격, 공공시설 파괴를 포함한 지속적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무차별적 폭력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모든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비난, 인도주의적 지원과 포괄적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 등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미얀마 군정이 폭력을 중단하고 2년 전 아세안과 합의했던 평화계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군정은 미얀마 내 반대 세력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지원하기 위한 최대 3,000명 규모의 미 예비군 동원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증강된 병력이 대서양 결의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성명에서 대서양 결의 작전이 유럽사령부 관할구역과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 군 증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방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예비군 동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 심스 미 합참작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 이후 나토의 동쪽 측면을 방어하기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미 유럽사령부가 나토의 집단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계속하기 위해 새 권한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승인이 유럽사령부의 지속적 존재 및 운영 수준 향상에서 장기력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 내 대비태세 수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